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일하셔서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며, 또한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만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청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서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청중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계신 성도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셔서 주님의 진리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나이에 또 남녀의 구분이 없이 어린아이든 또 남성들이든 여성들이든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무엇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죽은 사람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은 날마다 음식과 일정한 물에 대한 필요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이 아버지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학과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먹는 문제를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지역과 어떤 나라에는 여전히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음식과 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갈망은 음식과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어서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갈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고차원적인 필요, 더 고상한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식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부에 대한 갈망, 인기와 좋은 평판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한 갈망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갈망이, 모든 인간의 욕구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갈망은 합당한 것이지만 어떠한 갈망은 정죄를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부패함과 죄악이 지나치게 어떠한 갈망을 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곧 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한 가지 갈망,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 의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 의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주리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갈망을 말합니다. 줄인다는 것은 음식에 대한 갈망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물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그 어떤 사람도 양식과 물이 없이는 결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의의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필요,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바로 의에 대한 필요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미국 사회에서 또 우리 세대에서는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기껏해야 12시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설교가 늦어져서 12시 40분에 먹을 때 그런 어떤 그 고통 정도를 아마 배고픔, 갈망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갈망은 양식이 공급되지 않아서 서서히 죽어가는 참으로 큰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때 갈망은 더욱 커지게 되고 이것은 해결되기 전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거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명예에 줄이고 부에 줄이고 인기에 줄이고 행복에 줄인 이 세대 가운데 그러한 줄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행복. 너희가 만일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야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물질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물질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곡식을 수확하여서 그 곡식을 어떻게 다 저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안에다가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고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세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니엘서에 보시면 명예와 또 사람들의 칭송에 목말라하며 살았던 한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인데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큰 위대한 도성을 건설하고서 마음이 지극히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자신의 명예와 사람들의 칭송에 목말라하며 위대한 도성을 건설하고 지극히 교만해졌던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내가 즉시로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 이런 모든 갈망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닙니다. 칭찬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 갈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 갈망은 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행동이 일정한 관계 속에서 그것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시키거나 충족시킬 때 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행동이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때 그것을 의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성취,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율법 자체가 어떤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을 율법주의와 잘못된 율법주의와 구분하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율법이 사용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그 기준에 미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죄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율법의 부정적인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루터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루터는 이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거기에 그의 모든 신학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칼빈의 위대함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칼빈은 루터를 넘어서서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에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불의한 자가 아닌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고민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부분 부분을 살펴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욥기 9장 2절에 보면 욥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갈망, 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로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전기를 읽어보시면 루터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루터가 중세의 그 어두운 그 영적인 상황을 깨트리고 복음의 빛을 그 세대에 비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 이 문제로 인해서 루터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그 길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람은 죄의 책임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죄책에서. 그래서 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파멸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세력이 남아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의지가 죄에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죄악된 일들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에 대한 갈망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성화의 교리가 잘 설교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가르쳐지지만 성화에 대해서는 자주 무시되고 또 어떤 악랄한 신학자들은 이 성화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십니다. 의가 없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타락하여서 부패하여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옛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움을 받으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땅히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오직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은 감격하게 하고 또 놀라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가? 얼마나 놀라운 자비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그렇게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는데요. 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비참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의에 대해서 주리고 목말라 한다면 진실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심령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한순간 주리고 목마른 것은 비참한 것인데 어떻게 팔복에서 주리고 목말라야 행복하다고 말씀하실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놀랍고 확실한 약속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심령의 가난함이 경험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룰 수 없구나.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얼마나 부패하였는가를 인해서 울게 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의로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실 때 그 사람의 의로움을 보시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전가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보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근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바울이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인데 영적인 나의 계좌에 그리스도의 의가 정립된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나 의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받아들여진 자들에게는 한 가지 또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망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의 오염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고 또 지금도 수많은 인류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이 지긋지긋한 죄, 정말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 죄의 세력과 오염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인류를 망쳐놓았습니까? 죄가 얼마나 지금 이 세대를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자신의 영원한 파멸도 알지 못하며 그렇게 파멸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죄의 세력과 이 엄청난 죄의 오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죄를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배우지 못한 감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 가운데도 가장 많은 교육을 받고 가장 많은 그런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 삶이 썩었고 그 삶이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과 미국의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보면 참 통탄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을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죄에 주는 그 낙을 만족히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제 그 안에 강렬한 욕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교묘한 신학자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그렇게 매도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화를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성화의 기는 멀고 험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욕망조차도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신 그 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할 것이 아닙니까? 나를 위해 상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죄 가운데 머물러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오히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화의 길은 우리의 결심과 다짐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 일이 어찌 우리의 연약함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소욕을 주십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이 일을 이뤄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룩함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고 야곱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처음과 그들의 마지막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기쁨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만족이 부족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의를 구해야 할 시간, 의를 위해서 씨름해야 할 시간,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죄의 쾌락을 따르며 살아갔던 그 원인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야 진실로 행복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으로 그렇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박태수 교수님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